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우리가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14번째 까다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까다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까다롭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참 머리를 쥐어짜고 쥐어짜도 이 까다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올바른 그런 이해인가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까다롭습니까? 어느 것에 까다롭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헤어스타일에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잘못돼도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하루 종일 기분 상해하고 그렇죠. 제 딸이 그렇거든요. 머리 하나 조금만 튀어나와도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엄마 다시 묶으라고 하고 뭐 이런 거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옷에 대해서 대단히 까다로운 사람이 있지요. 예. 생긴 건 뭐 별로 아닌데 뭐 옷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 그런 그 까다로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음식이요. 음식 아주 까탈스럽게 이렇게 음식에서 지적하고 이 음식 맛이 짜다 뭐 싱겁다 뭐 어떻다 뭐 얘기하지요. 저는 그럴 용기가 없어서 절대로 그러지 못해요. 예. 뭐 아무리 짜도 짜다는 얘기 못하고 싱겁어도 싱겁다는 얘기 못해요. 예, 살아남는 방법이죠. 예, 그렇죠. 또 어떤 이는 뭐 이런 다양한 그런 모습들의 그 까다로움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자,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설교 준비하면서 대단히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또 무엇을 좋아하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할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까다로움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할수록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수록 더군다나 그것이 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생각할수록 그 일에 대해서는 보다 더 까다로움을 갖습니다. 술렁술렁 하지 않아요. 그 일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일이 나와 굉장히 깊이 있는 관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내 삶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동시에 이 까다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까다로운 사람들 주변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까다롭게 하는 그 내용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어 하는지, 무엇에 좋아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 까다로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중심에서 시작돼요. 어떤 대상에 까다롭고 민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정체성을 알아볼 수 있는데 가장 최적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에 까다롭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요 며칠 전 이 감기 증상이 제게 살짝 왔던 모양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 감기 증상이 온다든가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지금까지 일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일부러 합니다. 더 바쁘게 지냅니다. 더 많은 일들을 또 찾아서 일을 합니다. 일하다 보면 그 병이 없어져요. 어디론가 사라져요. 그런데 아프다 몸도 이상하다 하기 시작하면 움츠러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몸이 확 그냥 병에 사로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법은 뭐냐면 몸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일부러 더 바쁘게 지내요. 몸이 좀 이상하다면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더 바쁜 일들을 선택해서 신방을 막 다닌다든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병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이 감기 증상이 살짝 왔던 것 같아요. 으슬으슬 춥고 또 꼼짝도 하기 싫고 겉옷을 더 끼워 입어야만 될 만큼 그렇게 우리 몸에 저 병이 찾아오면 추위나 환경적 변화에 있어서 대단히 예민해집니다. 날씨가 꾸물꾸물하면 아유 몸이 아프다 싶으면 또 비 오잖아요. 그러면 그 반응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아가 병들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영혼이 까다로워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까다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병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설교를 들어볼 때 그렇습니다. 자아가 건강한 사람이면요, 날마다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영혼의 자아가 병들어 있으면요, 까칠해져요.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 들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저거는 꼭 나한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나 들으라고. 예, 그래가지고 괜히 삐져 있어요. 예. 한 번도 제가 잘못한 거 없는데 괜히 저 볼 때마다 삐져갖고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인사도 않는 아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영혼이 영혼의 자아가 병들은 거예요. 병이 찾아온 거예요. 예. 여기서 이 까다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 까다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목받고 싶은 욕구와 자아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까다로움은 자신을 섬기려는 마음의 병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신을 섬기려는 마음의 병. 그 흔히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기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응석을 받아주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런 기대가 어긋나거나 사랑과 존경과 주목을 받지 못한다면 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또 비판을 받는다면 누구나 이전보다 더 까다로워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사람들은 내 권리와 유익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들이 내게 불공평하기 때문에 나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의 무슨 말을 하든지 상당히 불쾌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까다로움과 이기주의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까다로운 사람들이 많아 보세요. 여러분 불편하지요. 대단히 불편합니다. 힘이 듭니다. 예. 모두가 다 저 같아 봐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일할 때 술렁술렁 넘어가는 경우가 없는데요. 예. 예리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요. 독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보셔도. 예. 그렇거든요. 자, 까다로움은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예.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그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까다로운 사람들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극진히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늘 내면에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 자아를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면 대단히 기분 좋아해요. 대단히 기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내요.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까다로움은 일종의 마음의 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병. 이런 종류의 병은 주변 사람들이 친절하게 받아줄수록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준엄하게 현실을 말해줄 때 그 병은 호전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까다로움의 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세 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에 대해 주변 사람들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까다로운 사람들을 대개 보면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일수록 이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수록 주변 사람들의 그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늘 가지세요. 예. 갖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들들 볶는다고 하지요. 예. 까다로운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들들 볶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예. 나만 사랑하게 하고 또 나만 존경을 받겠다는 이기적 욕구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사랑에 역행하는 죄, 즉 이기주의적인 이 죄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그 지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더 이상 자아를 가지고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완전함으로 속량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어떤 굴레에 묶여 살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해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살라고 합니까?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우리 주님 위에 살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은 내게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게 초점을 맞춰서 까다로운 것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까다로운 자들은 자신이 상처받았다고 여기게 된다면 그들은 하는 일들이 있어요. 화목한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어설픈 신앙생활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우리의 까다로움 때문에 그분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으십니까? 세 번째, 우리는 까다로움을 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까다로움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즉 자아의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도록 부름받은 우리의 생각이 그분이 아닌 자아를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존경과 관심을 모두 다 자신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데에만 두고 이를 삶의 목표로 삼는다고 한다면 우린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까다로움은 자신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성에 안 차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격려해 주지 아니하고 품어주지 않으면 대단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까다로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까다로움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날마다 본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본받을 때 이 까다로움의 현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제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까다로움을 극복해야 되고 또한 극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국 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에게만 관심을 쏟는 일을 멈추고 더 이상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과 관심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알아주길 바라고 나만 기억해 주길 바라고 나만 인정해 주길 바라는 거,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들을 늘 갖고 살아간다면 그 까다로움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님, 앞으로 저는 사람들에게 어떤 주목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사랑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욕구를 죽이시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셨습니다. 주님, 이 까다로움의 죄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시와 냉대를 당할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저를 까다로움에서 구속하셨으니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제 영적인 눈에서 까다로움의 구름에서 빠져나와 기쁨으로 충만한 새 사람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사람 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결국은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죄를 이기신 그 이름의 능력을 날마다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까다로움의 족쇄를 깨뜨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도 자유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까다로움의 그 단계를 넘어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참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또한 맞춰주고 만족시켜주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까다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우리는 까다로워집니다. 자신에게 만족되지 않으면 은혜가 아닌 것이고 또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에게 기쁨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이 까다로움의 죄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신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고 나만 존경받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욕구 때문에 이 모든 이 문제가 시작되는 줄 알게 하셔서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자아를 위해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셨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셔서 평생을 우리가 주님 본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허락하신 그 화목한 직분과 직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다른 일을 섬기고 다른 일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까다로움의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아를 만족시키는 데에만 두고 또 삶의 목표로 삼는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내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그 까다로움은 극복되고 계속적으로 극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신에게만 관심을 쏟는 일을 멈추게 하시고 더 이상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과 존경을 요구하지 않게 하셔서 오직 새 사람 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까다로움을 넘어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